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이르게 된 그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사로 내려갑니다. 가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이 길을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에티오피아의 관리인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벌써 한 2주 전이네요. 마지막 나누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 만남에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의 만남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에티오피아 관리인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 안에 지금 이 에티오피아 관리인이 빌립을 만나게 된 거죠. 축복된 만남입니다. 만남의 축복인 거죠. 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로서 좋은 성도님을 만나는 것 축복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축복이죠. 우리 그런 만남 맞나요? 잘못된 만남 아니죠? 네, 축복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영적인 동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좋은 만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과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빌립과 또 에티오피아 관리인의 이 만남 속에서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이 에티오피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아닙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라는 나라에 위치한,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를 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는 뭐 일개의 어떤 종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관리인은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자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수단, 지금의 수단이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죠. 흑인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 이방인이었는데 예,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이 있냐면, 뭘 알 수 있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팁이 뭐냐면, 지금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당시에 성경은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그 성경을 구해서 읽고 있었다라는 것은 흑인으로서 이방인이었던 이 관리인이 유대교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접하게 되고 이 사람이 개종을 한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러한 상황에 있던 이 에티오피아 관리인이 빌립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나누겠지만 복음을 듣고 이제는 유대교에서 소위 말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이제는 예, 신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주님께서 보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바라볼 때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끊임없는 우리 안에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분명히 이 말씀을 봤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처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그 본문을 통해서 막 쏟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각도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 한 본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보화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그 복음의 오묘한 여러 가지 색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에디오피아 관리를 볼 때 이 관리는 그 진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개의 흑인 이방인으로서 그냥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구도자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베레아 사람들 우리 기억하시죠?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한번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았어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여서 그들은 그 말씀을 상고했다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메시지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에디오피아 갈리인과 빌립의 본격적인 대화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에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 이 내시가 그 이사야의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빗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적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 지사님이 이 관리인에게 묻는 거죠. 너 이거 읽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진짜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을 예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53장에 나온 그 우리의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사건을 깨닫는 그 은혜가 없는 거죠. 지금 빌립 집사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지, 이 어린 양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 에디오피안 관리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힘들 수 있어도 그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바로 오실 우리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관련해서 한번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28절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눌 텐데 집에 가셔서 아까 우리 제가 권면드린 것처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자,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엠마오로 이제 두 명의 제자가 내려가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까 읽었던 27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이 나에 관한 얘기야 라는 것을 지금 두 명의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32절을 보세요. 이제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우신 거예요. 와, 내가 알고 있었던 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구나. 좀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한 명의 인간의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구원적 사건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우신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실망해서 집으로 내려왔던 제자들 안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이 죽음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24장 똑같은 24장 44절로 가보십시오. 44절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요건 여러분 또 다른 장면입니다. 아까 읽었던 27절의 말씀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읽었던 요 상황은 언제냐면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자, 너희들이 읽었던 그 모세 율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 시편, 선지자의 글, 이 모든 게 다 나를 가르쳐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읽었던, 어려서부터 읽었던 그 토라,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이게 다 나를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다 예표되어진 사건이었고 그게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정도에게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굉장히 수준이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메시지가 단순한 도덕 윤리적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예표적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예요. 에디아페아 내시가 그 복음을 깨닫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마다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는 매일마다 나아가고 또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8장으로 돌아와서요. 자,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요건 아까 이전의 상황인데요. 이 빌립이 이 53장의 말씀을 이제 풀어주는 이 상황 속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줄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 당신이 나를 좀 가르쳐 달라 청하는 겁니다. 이리 좀 와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겸손한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에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당시 학자들은 이 행렬이 적어도 50명 이상 이끄는 아주 대대적인 행렬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개 한 무명의 빌립의 이 사람을 초청을 해서 자기에게 이 말씀을 지도해달라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관리인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겸손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나요? 제가 이렇게 그 한국에서 이제 사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교계의 아주 그 영적인 건강한 리더십들을 그래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사역을 했는데 참 감사하죠. 그런 분들을 그래도 깊이는 아니지만 좀 볼 수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도전받는 게 있었어요. 정말 그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사실 더 배울 게 없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겸손합니다. 훨씬 더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 깜짝 놀라요. 정말 어린아이에게라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교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정필동 목사님은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40년이 넘게 설교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 생활하는 그 부목사들의 설교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깨닫는 게 있으면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묵상을 하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랑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뭔가를 막 쓰세요. 그분도 뭐 굉장한 건강한 리더십이거든요. 그 목사님 뭐 하세요? 했더니 아 목사님과 대화하는 나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는 게 있다고 이걸 빨리 좀 적고 싶어서 적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에게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다고 그 자리에서 적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평생 동안 이 에티오피아 갈리언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